예,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은 11장 19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Revelation chapter 11 verse 19. 요한계시록 11장 19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씤이 이러합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요,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부는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 그 사건을 이제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보여주시죠. 그래서 모든 구원 역사가 이제 마침내 끝이 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땅에서 잠시 고난 중에 인내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깨어 기다리며 살아가던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마침내 천국 영광으로 들어가 삼위 하나님과 한 영광을 빛내며 살아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자기 신부를 데려가시려고 곧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수도 없이 듣고 또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늘 설레게 하고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을 보시면은요,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누리게 될 복된 현실을 이한 구절에서 알려주세요.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19절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 정말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만 알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앞서 15절부터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모든 세상 나라들이 다 망하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국만이 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앞에 18절에 보시면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내려지고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살았던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성도들에게는 상이 내려질 것이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이 상은 우리가 뭘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죠. 오직 예수님께서 죽기까지의 완전한 순종으로 얻으신 상이고요.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주셔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온전히 그 상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상의 복된 현실이 무엇인지, 오직 성도들만 누리는 영원한 상의 그 현실이 무엇인지를 이제 19절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세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천국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언약궤는 어디를 가리키는 거죠?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가리키는 것이 구약의 언약궤의 현실이었죠. 즉, 그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왜? 구약의 언약궤는 볼수 없었어요. 언약궤를 볼수 없도록 성전 안에, 그것도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그 지성소조차도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서 어느 누구도 언약궤를 볼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늘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는 것은 지성소가 열리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열어놓으신 산 길을 따라 우리 성도들이 담대히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누셨던 것과 같은 가장 가깝고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며 그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게 될 상의 가장 복된 현실이라는 것을 19절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이 언약궤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언약궤가 알려주는 복된 천국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에서 이 언약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언약궤에 대해 알려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25장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꿴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재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재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재소 두 끝에 속재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재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재소를 향하게 하고 속재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재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예,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는 그 내용이죠. 언약궤는 영어로 하면은요, Ark of the Covenant 그렇게 번역도 되고요. 또 증거궤라고도 번역을 해요. Ark of the Testimony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보면 먼저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셨는데 지금으로 하면 이 조각목이라는 것을 아카시아 나무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언약궤의 그 모습을 보면은요, 길이가 두 규빗 반. 지금으로 하면 한 1.25m 정도예요. 그리고 너비가 한 규빗 반, 이건 한 0.75m 정도고요. 높이가 한 규빗 반, 그래서 이것 또한 0.75m 정도였어요. 그래서 한 이 정도 되는 크기였죠. 그래서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언약궤를 순금으로 안팎을 싸게 하셨어요. 그리고 위쪽 가장다리는 돌아가면서 금테를 두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에 네 발을 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밑에 각 모서리에 발을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금고리 네 개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 금고리 네 개를 만든 이유는 조각목으로 만든 나무 막대기를 채로, 그 나무 막대기 채를 만들어서 양쪽 고리에 꿰어서 언약궤를 언제든지 메고 갈 수 있도록. 그렇죠. 언약궤 밑에 네 군데에 이제 그 채를 만들어서 금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나무를 끼워서 언약궤를 언제든지 메고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죠? 거룩한 언약궤는 직접 만질 수 없었죠. 누구든지 거룩한 언약궤를 만지면 화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무 채를 미리 그 고리에 끼워서 두어서 제사장들이 언제든지 성막이 옮겨갈 때마다 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채를 양쪽 고리에서 빼지 않게 하셨어요. 나무를, 채를 거기에 끼워 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은요, 이 증거판이라는 것을 언약궤 안에 두게 하셨어요. 이 증거판은 뭘까요? 언약궤 안에 들어간 것들 중에 증거판이라는 것이 있었죠. 이 증거판은 십계명이 쓰여진 두 돌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증거판, 십계명의 돌판들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십계명이 쓰여진 돌판이 왜 두 개였을까요? 왜 두 돌판이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십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하나님에 관한 1에서 4계명을 한 돌판에 쓰셨고 이웃에 관한 5에서 10계명을 다른 돌판에 쓰셔서 두 돌판이다 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증거판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의 언약의 증거였잖아요. 하나님도 이 계명을 요구하시고 백성들도 이 계명을 순종함으로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십계명이 쓰여진 돌판을 두 개로 만들어서 하나는 하나님께 속하고 다른 하나는 백성들에게 속한 것으로 둘을 주신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번째 뜻이 맞는 것 같아요. 언약의 돌판이었기 때문에, 언약의 십계명이었기 때문에 두 돌판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하나, 우리에게 속한 것, 백성들에게 속한 것으로 하나 주셔서 그것을 다 언약궤 안에 두게 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출애굽기 25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증거판, 즉 십계명 돌판 외에도 두 가지를 더 언약궤 안에 두게 하셨죠. 우리 예전에 배운 적이 있어요. 그것들이 무엇이죠?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에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두 가지가 더 뭐가 있었다고 말씀하시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의 돌판들, 즉 십계명의 두 돌판과 함께 언약궤 안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언약궤의 덮개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런데 방금 읽은 출애굽기 25장 17절에 보면 이 언약궤 덮개를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 하면 mercy seat, 그러니까 보좌를 가리키는 긍휼의 보좌, 은혜의 보좌로 불리우는 mercy seat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mercy seat을 시은좌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 가면 은혜의 보좌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덮개는 sit, 앉는 곳, 즉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켰다는 거죠. 은혜의 보좌. 그런데 이 속죄소라는 것에 쓰여진 원어를 보면은요, 번역은 mercy seat 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속죄소를 가리키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그 언약궤 덮개에 숨겨져 있는 숨은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propitiatory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원어예요. 보좌는 보좌인데 어떤 보좌냐? propitiatory. 즉 이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은요, 원래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달래어지는 곳, 하나님의 진노가 달래어지는 곳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한 cover over sin, 죄를 속하여 덮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언약궤 덮개가 이런 의미를 갖게 되냐 하면은요, 구약에서 그 이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는 때가 있었죠.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오직 대제사장만 거룩한 예복을 입고 향을 피우고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때 대제사장이 그 피를 이 속죄소에 뿌리게 하셨습니다. 이 멀세셋의 뿌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레위기 16장 15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16장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그 속죄소, 시은좌, 멀시셋, 프라피세이토리, 하나님의 진노가 달래어지는 곳, 이곳에 뿌림으로써 그 죄를 범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요. 그 피로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덮으시고 속죄하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화목된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덮개를 멀시시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는 보좌, 은혜의 보좌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달래어지는 곳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왜? 이 속죄소의 현실을 결국은 누가 완전히 성취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완전히 성취하세요. 우리 죄인들을 향해 퍼부으셔야 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다 퍼부으시죠? 우리의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다 퍼부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달래어지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가 어디 뿌려질까요? 천국 하나님 보좌에 뿌려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속죄의 은혜를 내려 주시고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이었지만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 현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현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된 영원한 천국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를 하나님 보좌에 뿌리심으로 자기 아들의 피를 자기 보좌에 뿌리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여시고 그 보좌 앞에까지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천국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언약궤가 보이는 것. 즉, 그리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복된 현실이에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 교제를 나누는 현실이 성취가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영적인 현실로 믿음을 통해 누리게 하셨지만 이제 곧 눈에 보이는 현실로 온전히 누리는 날이 올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부는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온전히 누릴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25장 18절부터 보면은요. 그 보좌를 가리키는 그 속죄소 시은좌 두 끝에 그룹 천사 둘을 만들게 하셨고, 그룹 천사와 그 덮개가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룹 천사들의 날개로 속죄소를 덮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속죄소를 향하여 서로 마주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뭘 보여주느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룹 천사들을 만들게 하셨는데, 속죄소를 서로 분리되지 않는 한 덩어리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즉, 그룹 천사들이 이 속죄소가 가리키는 하나님의 보좌를 이루고 있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는 항상 그룹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계시록 살펴볼 때에도 시편 80편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실 때 그룹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신 분으로 말씀하십니다. 시편 80편 1절 뒷부분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미리 살펴보았던 그 계시록 4장에도 가면은요 하나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의 형상을 한 그룹 천사들이 있어서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그룹 천사들이 있어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보좌는 그룹 천사들과 함께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궤가 알려주는 복된 현실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죠? 이 속죄소에서, 즉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백성들에게 명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현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궤가 알려주는 것을 이제 종합해보면 언약궤는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곳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 언약 교제를 나눠주시는 곳이고요.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의 복된 현실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지만 그 누리는 현실에 있어서 지극히 제한적이었죠. 누구만 일단 누릴 수 있었어요? 누구만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언약궤를 볼 수 있었습니까? 오직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백성들을 대표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그런데 뚜렷하게 볼 수도 없었어요. 왜? 뭘 피워야 했죠? 상을 피워야 했어요. 왜? 직접 바라보는 것은 또 큰 화를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지극히 제한적으로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리게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는 흠과 점이 없는 완전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고 뿌려짐으로써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담대히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너무나 뚜렷하게 그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우리 성도들이 누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의 지성소가 아니라 천국 지성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아가 하나님 품에 안겨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즉 예수님 재림하실 때 누릴 수 있는 복된 현실로 알려주시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성취되어 우리가 누리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이미 이 복된 현실을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공예배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이르러 있는 곳은 그 천국 지성소 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러 있음을 알려주시고요. 언약궤가 보이고 그리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가 아니라 지금도 이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그 천국 보좌 앞에까지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은 하나님 천국 보좌 앞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 길이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예수님의 피가 흘려질 때 다 열렸다는 거예요. 생각나시죠?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천국문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는 현실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르러 있고 또 앞으로도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복된 현실을 어떻게 알려주셨죠? 계시록 7장 14절에서 15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밤낮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정말 밤낮으로 그 하나님 보좌 앞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밤낮으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너무나 기쁘고 그분의 사랑의 교제 속에 늘 거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된 천국의 현실을 누리고 있고요.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영광의 현실로 완전히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접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언약궤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으시고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시며 함께 한 보좌에 앉아 영원한 평강 속에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에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성도 여러분, 완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된 현실을 이제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것을 믿고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고 또 온전히 누릴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누리게 될 가장 큰 상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된 현실이 우리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인내하게 하며 죽는 것도 유익이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날 드러날 영원한 천국의 현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말씀에서 축복을 깨닫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된 말씀을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 성전이 열려 있고요. 그 안에 언약궤가 가리키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며 이제도 사랑과 기쁨의 얼굴빛을 우리를 향해 비추고 계신 것을 보라고 하십니다. 이 복된 현실이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다고 하시고요. 바로 우리 앞에, 우리 옆에,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된 현실을 온전히 영광 중에 누릴 날이 가까워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교제 나눌 날이 더욱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의 날입니다. 이 세상에는 최후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최후 구원의 날이요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히 서게 될 복된 날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날까지 더욱 믿음으로 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일 공예배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 나누며 살아가는 그 복된 현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고 이제 그 열린 길을 따라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나누시는 것과 같은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의 교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도 원수였고 죄인되었던 우리가 이 복된 현실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셨고 앞으로도 온전히 드러날 영광의 현실로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믿음으로 이 현실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더욱 소망으로 이 복된 현실이 온전히 드러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더욱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번 주일에 또 오전 10시에 우리 라이브 스트림으로 예배 드리겠고요. 2시 반에 또 우리 야외에서 또 예배로 모여 하나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또 건강하시고요. 또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